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한동안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의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위기가 몰아닥치고 난 뒤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던 대로 세 번 기도한 것. 하던 대로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며칠만 좀 쉬면 안 됩니까? 기도를 쉬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잘 잊어버려서 기도 없는 하루가 되게 일수인 인생들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왜 여유가 많아서요, 다니엘이? 설마요, 다니엘이 국가 고위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일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건과 또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정적들 속에서 살아갔던 그인데 얼마나 바쁘디 바쁘고 정신적 여유는 누구보다 없었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규정한 것도 아닌데 세 번이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 다른 신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말하는 다른 신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실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그것도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무슨 감사할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나?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고 앉아있죠? 여기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할까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감사는 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이런 본문 보고 아, 감사기도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이 여겨주시는구나. 근데 실은 우리와 다니엘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우리의 감사가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걸 또 보게 되죠. 그럼 과연 다니엘은 왜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요? 내가 자격 없는 인생임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대면하기만 하면 우리 삶의 감사는 자동적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자격 있다는 게 뭐죠? 다니엘 한 게 뭐가 기록돼 있죠? 다니엘서에 15살에 한 게 뭐가 있죠? 음식을 구분해서 먹은 거, 그것 이외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애를 쓴 삶에 하나님이 일평생 복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누구보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더 깊이 절감하고 또 절감했던, 그래서 하던 대로 기도하면 자신의 삶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지껏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죠? 우리의 일생이 참 복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 기도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회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걸쳐 설교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 회개.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닫고자, 다니엘은 왜 이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못 나아가는가? 이거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의 본질이 뭔가를 배우면 좀 자연스럽게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뜬금없이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실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이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같은 말이거든요. 회개, 회개.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원하실까? 예.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서 너무너무 좀 복잡해져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갈까요?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오늘 두 개를 먼저 던졌거든요. 앞에 1번 질문, 나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 하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엄청 많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개가 일치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뭘 이해 못하셨는가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얘가 내한테 사과를 줘서 먹었다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조목조목 적혀 있잖아요.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사건이 3장에 나오잖아요. 신락원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성경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셨더라.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은혜 속에 두셨다는 이야기가 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걸 회개로 치셨다는 겁니까? 안 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섣불리 대답을 못하는 게, 뒤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회개했구나, 우리 받아들이는 거지만 회개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고개는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내린 죄와 벌인 내가 너무 중하여 내가 살 수 없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가인에게. 그죠? 그럼 가인이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설교를 옛날에 했다니까요. 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뿐입니다. 그죠?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가인의 인생에게도 복을 더하시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뭐라고 하죠? 그 기둥의 마지막에 눈 다 봉사대가 딱 그 매달려갖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인간들 다 죽이고 죽게 해주십시오.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응답만 하셨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용사로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개념하고 하나님 회개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다르면 성경의 내용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일부 말씀 전하고 나서 몇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합의 회개 기억나십니까? 포도원을 불의하게 삼키고 나서 포도원 주인을 살해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제 나중에 자기에게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아합이. 그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제가 옛날에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볼 땐 이게 회개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 생각하시는 회개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생각에 우리 평생 우리 생각에는 죄에도 등급이 있고요. 죄인에도 등급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지 않은 인간들을 보고 비판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저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다니엘이 자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3장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이제 제가 하도 로마서 3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굳이 로마서를 전체 강의하지 않아도 이제 눈치를 좀 채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왜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로마서를 그렇게 크게 여기냐면요. 로마서 자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3장부터 7장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간의 죄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3장은 어떻게 시작했죠? 썩은 물 그 자체다. 그 안에서 어떤 선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아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싸우고 또 애통해하고 안 되면 뉘우치고 길을 써서라도 모든 의지와 결단을 동원해서라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쓴다고 선한 사람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애를 쓰고 의지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면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지력이 없거나 분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14절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존재 자체를 설명하면서 7장 23절 밑에 보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할 때도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옳을 때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옳은 것 행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으로도 결국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 안에는 선을 성립시킬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았기 때문이니까 너희와 나는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성경은요, 우리 자신이 그냥 죄 그 자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7장까지 쭉 풀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대면한 겁니다. 요한이 그걸 대면한 겁니다. 이걸 대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 기록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계시나 예언들을 기록한 특징이 있습니다. 뭘 깨달은 사람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면한 사람들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대면하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런 고백 해보신 분, 아니 제가 다 이런 고백 해보셨죠 하니까 맨 앞에 하민이가 앉아있다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다고. 왜? 하민이 정도 되면 아직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없고 여전히 회개를 잘못 알고 있고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안 되어 있다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대면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만 대면하고 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 그런 인생들을, 아담과 하와, 가인, 삼손, 아합 이런 인생들을 왜 회개로 받고 계시는지. 아니 다윗이 그게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고 계시죠. 왜냐? 인간이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죄 덩어리 이 정도가 아니라 죄 그 자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회개도 이해가 안 되고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기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역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못 믿으시겠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대면하는 순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의지와 결단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냥 하게 됩니다. 하고도, 우리 며칠 전에 큐티할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쪽은 자, 우편, 이쪽은 좌편 했는데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공부할 때 나를 돌아봤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다 뭐라고 하죠? 주님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맞아요. 한 적 없어요. 그걸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죗덩어리인데 죗덩어리가 한 행동들이 무슨 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린 선을 행했다고 해요.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왜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냐 묻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된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내려간다는데요. 그런데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 전부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힌다. 그건 의미 없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제 제가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회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하면 거기에 나오는 예언이나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예레미야서 배우면서 아 이제는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계시나 예언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언제 뭐 어떤 그죠? 뭐 지금은 그걸 러시아를 했었고 인터넷 보면 온갖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에스라 가서 그 구약학을 오래 가르쳐 오신 교수님 김필의 교수님이 선지서 다 가르치시는 순간에 이 말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까지 공부해온 모든 틀이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저주와 예언을 이루어지라고 기록하신 것 같냐 아니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록하신 것 같냐 딱 그 질문하는데 저는 정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예언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신이 말한 말 중에 하나라도 자식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기록해 두신 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놓으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앞에 감사를 했는지 앞에 회개를 했는지 관심 없고 오직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닙니다. 돌아오라. 1장에 예레미야서 전체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본론이 딱 시작되는데 본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장 서두에 나옵니다. 1장의 주제가 예레미야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 돌아오라. 그럼 2장의 그 본론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하고 3장에 구체적으로 회개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회개를 설명을 하시는 구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간입니다. 예레미야서 주제 아시겠죠? 회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하나 샘플링을 딱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를 너무너무 하기 쉽기 때문에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샘플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샘플인데 회개가 세 가지의 핵심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보셨습니까? 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게 신약적 표현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건 지금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식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내가 가치롭게 여기든 돈이나 세상이나 모든 쾌락들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걸 절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고백 아닙니까? 자, 이걸 유의해서 보시면서 두 번째는요,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은 22절, 23절 이제 시작되는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헛된 일이라. 뭔 짓을 했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 네.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헛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죄를 구하는 것. 자, 두 번째 생각이시면 세 번째는요. 24절과 25절인데 자기들이 빠졌던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들의 죄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깔아놓은 설명하고 교육해온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회개 확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 두 번째는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하는 것. 세 번째는요, 회개가 확대되고 있는 것. 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개의 샘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회개가 회개냐 했을 때 대답 선뜻 못하셨죠. 가인의 회개가 회개냐. 아니, 가인의 회개는 회개라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실걸요. 근데 그 밑에는 하나님 축복이 나온다니까요. 바로 아합,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땅을 지어놓고 근데 왜 하나님 득달같이 달려오시죠? 이해가 안 되셨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 샘플링 세 개를 보여주셨으면 이걸 보고 이해를 바로 하셨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회개 관점과 하나님의 회개 관점이 다른 게 뭐죠?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이면서 사실 전부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고해야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무너진 관계가 있고 나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낱낱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먼저 시켜야 됩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결혼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연애하는 남자들도 뭐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부부싸움하고 나서 부인이 다시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 제일 무서운 질문,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겁니다. 뭐가 무서우냐면 남자들은 그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네. 무슨 말인가? 보통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껄끄럽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자가 탁 돌아서서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질문. 예. 그럼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아무도 그런 경험 없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데 자고 나면 왜 싸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말을 좀 찾거나 떠듬거리면, 아니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사과를 하냐고, 당신 항상 이런 식이라고,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럼 또 싸우잖아요. 싸움이 두 배가. 아니,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이거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회개를 회개로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순서가 다르잖아요. 처음이 뭐라고요? 고백.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구약에만 회개가 이래 나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약에 나온 건 신약에도 똑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 구약에서 회개가 이거라고 했으면 신약에도 회개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1장 기억나십니까? 아니 표시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그 다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 전체가 문을 닫는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복음서 전체가 탁 문을 닫는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셋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저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앉으셔가지고 고기를, 물고기 구우셔가지고 그리고 빵 해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먹이세요. 예, 그게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우리가 읽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장 15절에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냐?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세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또 하세요. 그죠? 아, 눈치가 확 채지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야, 일단 밥 다 먹었어. 잠시만 일로 와봐봐. 왜 나를 배반했어? 뭐가 문제야? 너 뭘 잘못했 어떤 걸 알기는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너 네 입으로 한번 네가 잘못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베드로가 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건 됐고 그건 나중에 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 우리 회개 개념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회개 개념 아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데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부인분들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시지 말고요. 잘못했다면 그냥 안아주세요. 자, 1부 때는 집사람이 앉아있어서 설교를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삶조차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으시고 싶은 것은 뭐죠? 회개. 그런데 그 회개의 본질이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물론 제가 설명을 엄청 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고하는가 이게 안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시는 거, 더 크게 여기시는 거.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른 걸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예, 목적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다시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안아주시고 삼손도 안아주시고 다윗도 안아주시고 예 사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아브라함도 안아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깊이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부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깊이 비추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